시사 와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와이드 장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환절기인가 싶었는데요.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이 출퇴근길에 가로수라도 봐야지 계절을 느낄 수가 있죠.
네, 또 이곳 단풍이 참 예쁘잖아요.
예.
예. 이러다 보면은 어느새 앙상한 가지만 또 남을 텐데 주말에 단풍 구경이라도 가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오늘 내용 잠시 살펴드리죠.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한국의 새 미사일 지침과 북한 병사의 한국 망명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북 지원 움직임과 한국과 버마 정상회담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 미사일 지침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죠. 2010년부터 진행돼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요.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후방에서 탄도미사일을 쏴도 북한 전역에 이제 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거리를 800km로 늘린 거고요. 원래 300km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사거리 연장의 합의를 본 겁니다.
네.
또 탄도 중량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500kg이었지만 최대 2.5톤까지 증가가 됩니다.
네, 최대 2.5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2.5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이게 소위 트레이드 오프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얘기해서 사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탄두 중량을 줄이면 되고요. 반대로 사거리를 줄이면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사거리가 짧을수록 폭발력은 더 강력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사거리 얼마일 때 중량은 얼마만큼 한다 이런 기준은 물론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령 사거리를 800km로 잡으면 탄두 중량은 500kg이 최대치입니다.
네.
대신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이 탄두를 탑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거리를 300km 아래로 줄여버리면 아예 이 탄두의 중량 제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그 탄두 중량 최대치 2.5톤은요. 무인 항공기의 경우 그렇다는 설명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사거리를 1000km로 연장해야 한다. 이 한국 측에서는 당초 그런 요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800km의 합의가 일종의 절충안이었나 보네요.
예,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나진, 회령까지가 800km 정도다. 따라서 사거리가 800km를 넘어봐야 군사적으로 별 소용이 없다. 게다가 한국으로서는 괜히 중국, 일본까지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도 일본과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좀 쓰이겠어요?
예, 일본은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려도 도쿄나 베이징은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 따라서 이게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중국 반응은 다릅니다. 한국 탄도미사일이 중국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환구시보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또 한반도 비핵화가 따라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네, 뭐 중국, 일본 얘기가 나왔지만은요. 이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되면 가장 불편한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발도 거셉니다.
네.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있다. 이런 위협을 했는데요. 상당히 직접적이죠.
네.
핵에는 핵, 또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바로 다음 날엔 이제 자신들이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미국은 할 말이 없게 됐다. 결국은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경고까지 한 셈입니다.
네.
한국과 새 미사일 협상에 합의한 미국 정부 입장도 들어볼까요?
예, 나서서 뭐 적극 홍보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입장은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런 그 취지를 밝히면서 이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 지침이 지난 2001년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북한은 그 시기에 미사일 역량을 크게 늘리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거기 맞추는 것일 뿐이라면서 역시 네. 방어용임을 내세웠고요.
네, 뭐 앞서 전해주신 대로 북한이 그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면서 미국 영토 타격 운운을 해서 그러는데요. 미 정부도 뭐라고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이 정말 미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가.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에는 답변을 피했고요. 정보 사안이라는 거죠.
네.
대신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자꾸 과시하지 말고 자국민부터 먹여 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사실,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상기시켰습니다.
네, 11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최원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북한군 병사가 잇따라서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망명하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례적인지는 몰라도요, 눈에 띄는 현상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5년간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군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석 달간 남한으로 넘어온 병사가 3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상당히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휴전선을 넘는 게 생각보다 쉬운가요?
그거는 지난 6일 날이요.
네.
경의선 근처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군의 경우를 보셔서 그러시는 건데요.
네.
이 병사는 상관 2명을 사살하고 500m 정도를 뛰어와서 남측으로 기준했는데요. 이 경우는 경의선 바로 그 근처에 초소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망명이 쉬웠지만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철책이 3중으로 쳐 있는 데다 곳곳에 지뢰가 매설돼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망명이 쉬운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최전방에 배치될 정도면은 성분도 좋은 병사들일 텐데요. 왜 남한으로 망명을 했을까요?
현재 망명 동기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이들보다 먼저 그 남한에 온 선배 탈북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선배 탈북자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는요, 17, 18세 군대에 입대하는데 인민군의 그 식량과 그 피복 보급 상태가 대단히 나쁘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를 못 견디고 망명했을 공산이 있다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탈북자 김주일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최전방에서는 91년도부터는 공급이 800g 공급이 600g 정도에서 줄어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고난의 행군 들어서까지는 그것조차도 되지 않아서 대물림반, 제대된 사람들의 군복을 대물림받는 형태의 어떤 피복 공급이라든가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계산하면 거의 15년 정도, 15년 정도가 북한 군이 식량난을 겪어왔다고 봅니다.
네. 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탈북자들이 이번에 망명한 병사가 18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군의 잇단 기순을 청소년기의 그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한 북한의 신세대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역시 그 북한군 하전사로 과거 붕괴선을 넘어온 분인데요.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군의 그 하층을 흉성하고 있는 여 17, 18세가 다 고난의 행군기에 이제 그 태어나서 사회에 있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장을 통해서 남한의 CD나 DVD나 이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번에 넘어온 하전사인 경우는 전방에 나와서 그 개성공단에 드나드는 우리 남한의 뭐 자동차나 자재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역시 이게 뭐 화면으로 본 게 실제도 보니까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돼 있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쉽게 그런 결단을
네.
결국 식량 보급이 잘 안 되는 데다가 남한을 동경하는 신세대가 입대하는 바람에 일단 망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김정은 정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탈북자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네.
다만 굳이 해법을 내놓는다면요.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을 실시해서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군대의 식량 보급을 원활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의 이딴 망명 배경과 의미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나온 대북 지원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눈에 띄는 소식은 북한의 식량난 실태에 대한 유엔 보고서인데요. 북한 주민 3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라고 하죠.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2012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을 내면 인구의 32%인 8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집계됐다는 것입니다.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주민 수는 1990년대 초반 500만 명에서 2000년대 초반 800만 명으로 늘어났고 2000년대 후반 1000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몇 년간 다시 줄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1990년과 2012년을 비교할 때 북한의 영양실조 주민의 수가 50.5% 증가한 것입니다.
네, 증가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전 세계 92개 개발도상국 중 18번째로 영양실조 증가율이 높은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에서 영양실조 인구가 335% 증가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반면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영양실조 인구가 87% 감소해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지난주에는 반가운 지원 소식이 있었죠.
네, 한국통일부가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물품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지원단체인 결의사랑은 중국 단둥을 통해서 7만 달러어치의 분유를 북한 사리원 지역에 있는 고아원과 유아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지원단체인 푸른나무도 20만 달러어치의 장애인 용품 등을 평양 지역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또 몇 주 전에도 한국 민간 단체들이 북한 수재민들한테 지원 물품을 보냈죠.
네, 범련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 JTS가 지난 18일 인천항을 통해서 북한에 밀가루 500톤을 보냈고요. 월드비전은 21일 오전 육로로 밀가루 500톤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55개 인도 지원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도 5일 북한의 수해 지원용 밀가루 500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가 200여 개 군으로 대폭 확대됐는데요. 우선 이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먼 거리 의료봉사 체계라고 부르는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는 병원들을 빗섬유 통신 케이블로 연결해서 컴퓨터 화상과 음성을 통해서 멀리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북한 보건성이 자금을 대고 있고 유엔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컴퓨터와 카메라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는 얼마나 빨리 확대되고 있습니까?
네,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는 지난 2008년 김만유 병원과 평안북도 인민병원, 만경대 구역병원이 처음 케이블로 연결됐는데요. 이후 2009년 말까지 전국 9개 도의 인민병원이 연결된 데 이어서 올해 4월까지 60개 군 병원이 연결됐고 9월 말까지 203개 군으로 확장됐습니다.
네, 원격 화상 진료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네, 북한의 80% 이상의 땅이 산악 지역인 것을 감안할 때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서 외딴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WHO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2010년부터 원격 화상 진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수천 건의 진료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네.
평안남도의 12살짜리 소년은 난치성 질환으로 다리를 자른 뻔하다가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서 완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북한과 관련한 인도주의 소식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이 테인세인 버마 대통령이 지난주 사흘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부산까지 내려가서 한국의 경제 발전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 5월에 버마를 방문했었죠.
네.
테인세인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겁니다.
네.
두 나라 정상은 경제 외교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 북한과 추가적인 재래식 무기 거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가 있죠.
네. 또 테인세인 대통령이 특히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단기간에 경제 개발을 이룬 한국 국민들에게 존경과 또 찬사를 보낸다는 말을 했습니다. 버마가 군부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서 민주화와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을 국가 발전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농촌 개발 사업인 새마을 운동 같은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서 협력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한국으로서는요. 버마의 풍부한 지하 자원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버마 진출이 늘고 있는데요. 두 정상은요,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의 버마 가스전 개발 사업과 또 양곤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사회 기반 시설과 건설 분야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마의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테인세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 활동도 했습니다. 강료 10명과 함께 버마 투자 환경 설명회에 가서요. 한국 기업들이 버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실 버마는요, 지난 1988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뒤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었습니다.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난을 받고요.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받았었죠. 또 특히 북한과 군사협력을 해서 한국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테인세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초대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네.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네.
버마에 대한 제재가 풀리고요. 또 버마 정부도 북한과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하고도 빠르게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버마의 민주화와 개혁 조치를 높이 평가했고요. 북한도 버마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초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사상식으로 넘어가 보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존 덴버의 트레이드 윈드 들어보시죠.
every shadow. trade wind, filling my sails with a soft and southerly breeze, living on the ocean blue, dreaming of the island.
YD 시사상식, 오늘은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은 버마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지 2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983년 전두환 한국 대통령이 버마 독립의 영웅인 아웅산의 묘소를 방문했을 때 북한 공작원들이 원격 조종 폭탄을 묘소 지붕에 미리 설치해 폭파시켰습니다. 행사장에서 대기 중이던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을 포함해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숙소 출발이 늦어져 화를 면했습니다. 버마 정부의 조사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북한 공작조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29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버마를 다시 국빈 방문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텐시엔 버마 대통령이 한국을 답방해 양국의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웅산 국립묘지에 테러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버마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반도를 보는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시사 와이드.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가 밝아집니다.
시사와이드 끝으로 기자수첩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번역 출간된 국군포로 유영복 씨의 수기죠. 피눈물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소식 취재한 김영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눈물이라는 책 제목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된 건가요?
네, 이 책의 원제목은 운명의 두 날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피눈물이란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와 책을 낸 출판사, 그리고 책을 영문으로 번역한 미국의 한인 고등학생 김태환 군 사이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인연인가요?
북한 당국의 고통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저자인 국군포로 유영복 씨는 1953년 강원도 금화전투에서 인민군의 포로가 된 뒤에 함경남도 검덕광산에서 수십 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린 인물입니다.
네.
지난 2000년 탈북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사인 한국의 원북스 대표는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사건 때 북한에 억류돼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황원 전 MBC 방송 프로듀서의 아들 황인철 씨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출판사 대표가 납북 피해자 가족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황인철 대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국군 포로 가족들의 모임에 나가다가 유영복 씨를 알게 됐고 유 씨가 걸어온 특별한 삶과 또 빼곡하게 기록한 수기들을 본 뒤에 출판을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 유영복 씨의 책을 번역한 김태환 군은 북한과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예, 지난 9일은 아웅산 테러 사건 29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네.
북한 정권이 1983년 당시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테러 요원 3명을 버마에 보내서 폭탄을 터뜨린 사건인데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현장에 늦게 도착해 목숨을 건졌지만 수행원 17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는데 책을 번역한 김태환 군이 바로 김 전 비서관의 친손자입니다.
아.
네, 손자인 김태환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태환 군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보복이나 불만의 감정을 갖고 책을 번역하진 않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김 군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하나도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의 뭐 기억을 뭐 아벤지하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국군 포로의 얘기는 하나도 politics하고는 그러니까 전혀 그 떠나고 사람의 되게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뭐 왼쪽 오른쪽 아무런 political party라도 이 문제는 진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좀 다 생각해주고 그리고 다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국군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식구들도 데리고 오고 그 국군 포로들의 시체들이라도
네.
데리고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 군은 특히 북한 하면은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 도발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이 국군 포로의 아픔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게 마음이 무척 아파서 번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6.25 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가 얼마나 되죠?
당시 유엔군이 추산한 국군 실종자 수는 8만 2천 명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으로 최종 송환된 국군 포로는 8,343명이었죠.
네.
그렇다면 상당수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유엔군은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북한군 포로 7만 6,119명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쟁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보장한 제네바 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거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올해 북한인권백서에서 당시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이 대부분 함경도의 광산으로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투입됐고 억압과 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저자인 유영복 씨도 비슷한 생활을 했겠군요.
네, 유영복 씨 역시 포로가 된 뒤에 모나지 광산에서 1년, 이후 검덕광산에서 수십 년간 강제노동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특히 가족 간의 운명이 참 기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처음엔 북한에서 기적적으로 어머니와 네 동생을 상봉하게 됩니다. 전쟁 당시 아버지는 큰 여동생을 남긴 채 어머니와 네 어린 동생을 처가가 있는 황해도 연백으로 피신시켰는데
네.
휴전이 되면서 당시엔 38선 이남이었던 연백이 이북으로 피닙됐고 어머니가 피신을 못해서 북한에서 만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여동생은 남한에 또 어머니와 내 동생은 북한에 남게 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유 씨는 국군 포로 출신이란 성분 배경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마저 심각한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유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너는 포로의 자식? 포로의 동생들이니까 동생들도 비참하게 생활하게 강산에서 일하게 됐죠. 그런데 동생들 처음에는 저를 만나서 고맙다고 했지만은 크면서 동생들은 군대도 안 보내주고 그 국군 포로 자식이라고 차별하니까 동생들도 그때는 저를 형을 만난 걸 오빠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이런 처지에서 북한 놈들은 말은 그 차별 없이 대화를 한다 했지만은 포로 신분이니까.
예, 유 씨는 북한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가 1994년에 병으로 숨지자 2000년에 결국 탈북해서 꿈에 그리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네요.
예, 유 씨는 특히 한국에서 천지개벽을 한 그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무척 놀랐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동료들이 모두 함께 이렇게 발전된 한국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면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네, 함께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겠네요. 얼마나 많은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했죠?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1994년에 그 조창호 소위의 입국 이후에 80명이 탈북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예, 한국은 국군 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전쟁 당시 포로가 된 날부터 한국에 귀환해서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주거지원비를 모두 합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군포로의 가족들에게도 일반 탈북자 정착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번역된 유 씨의 책을 이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가 추천사를 쓴 것도 눈길을 끄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대한 좌파적 시각으로 잘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 역사 교수가 추천사를 썼는데요. 커밍스 교수는 정치적 이념을 벗어나서 유 씨의 책은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비극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근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근 미국에서 번역 출간된 국군포로의 수기 피눈물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와이드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